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부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그 자리에 앉아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에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넘는
나를 부르시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 속에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 믿음 속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가난과 핍박의 굴레 속에 서러워했던 저희 민족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의 저희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며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의 기도로 간구해온 믿음의 선배 세대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지막 때 주님 주시는 사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옵고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살펴보는 명철을 주시옵고 미래와 세대를 이끌어 나갈 지혜를 밝혀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정하신 질서와 경제가 세계 곳곳에서 훼손되고 무너져 내림을 보게 됩니다. 자연 파괴와 기후 조작이 남발되고 남녀와 가정과 가족 간, 계층과 신분 간, 국가와 민족 간의 화합과 균형과 사랑의 질서보다는 해체와 갈등과 분열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갖가지 변형된 우상들이 절제 없는 방종을 통해 우리를 파고들고 있으며 주변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저희 교회가 더욱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모되는 교회가 아니라 무별처럼 뻗어나가고 퍼올리는 샘물 같은 교회로서 마지막 갈림목을 파수하는 의인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실족 없이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라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라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니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되는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시폴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에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네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했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서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납득할 수 없는 상황, 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세워질 때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우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막상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말을 바로 세우신 것인가,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이런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왜 저 자리에 가 있나? 왜 저 사람 저기에 있나? 저 사람은 무슨 일로 지금 저희를 맞고 있나? 그런 생각을 내가 한들 남은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저 사람하고는 이 땅에서 같이 숨쉬고 지내는 것도 버겁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신앙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선 알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갈등을 좀 접어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입다 얘기가 시작이 돼요. 입다는 아마 그 당시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인물, 그 당시에서는 아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한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몇 주간 걸쳐서 우리가 입다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 입다를 선택하셨을까? 왜 세우셨을까? 이 부분에 한번 묵상에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시작. 길라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앗 안에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잠유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길라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고도 했지만 태생이 문제였어요. 태생이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번역이 점잖아서 기생이지 원래 원어 뜻 자체는 매춘부예요. 입다는 매춘부의 딸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누가 그를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그의 배달은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도저히 우리는 입다만은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 유산 상속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쫓아낸 것이죠. 그는 태생부터 경계선 밖으로 쫓겨나간 사람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가문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완전히 쫓겨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가족이나 가문이라는 게 큰 이게 살아가는 생명의 울타리나 같아서 쫓겨나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복 형제들은 아주 매섭게 내몰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나?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피해서 돕 땅에 거주했다고 돼요. 돕은 길라 땅 북쪽 지역의 변방에 있는 그걸 넘어서서 수리아의 한 지역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땅 경계도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는 가족으로부터, 길라앗이라고 하는 이 혈족으로부터,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땅으로부터도 밀려나는 경계 밖에 주변 인물로 성장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고난이 있었겠죠.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오늘 잠유라고 되어 있는데 정처 없이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처가 없어요. 그리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아주 무가치하다고 그냥 아주 규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 틈에서 섞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되게 이 정도면 그냥 인생을 접고 맙니다. 이렇게 내몰리고 쫓겨서 그냥 한계 밖으로 쫓겨나가면 사람들 되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불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불우한 상황을 불행으로 끝맺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과 관련이 있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입다 얘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구원의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뭐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기가 어렵습니다. 환난 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렇게 인내하면 우리의 성품이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빚어지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어떠한지를 품는,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뜨는,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광야를 거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시간이 없습니까?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내어 버려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주 습관에 젖은 신앙, 내지는 우리 방식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신앙, 그걸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일 뿐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나도 차이가 있을지인데,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를 터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길과 생각은 얼마나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달라도 얼마나 다를까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불필요한 갈등에서 어마어마하게 벗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갈등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너무 많이 겪고 있고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쩌면 이 입다는 경계 밖으로 꾸준히 밀려났지만 그는 자기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잡녀들과 세상이 가치 없다고 규정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큰 용사가 되었으니까. 뭐 쉽게 말하면 싸움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 바닥에서 싸움 잘해서 살아남는 것 말고 무슨 길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어쨌건 큰 용사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무리라고 할지라도 그 무리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가 그 당시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끝까지 자기 주어진 삶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가 돕 땅에 가서 잡류들과 살아가는 모습과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그 인생의 쓰레기들과 같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블레셋 땅에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상황과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 진짜 피치 못할 그런 억울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태생은 너무나 다를지라도 태어난 환경은 그렇게 다를지 몰라도 살아가는 삶의 여건이나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겪을 수 없는 고난,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수치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쨌건 이 입다에게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르고 돕다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암몬이 꾸준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해 왔어요. 근데 또다시 침략해 온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길르앗 장로들이 전쟁을 앞두고 사령관 삼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돕 땅에 있는 이 큰 용사로 소문이 난 입다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그 이름이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꽉 닫힌 사방으로 그냥 꽉 막혀있는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어젖힌 사람입니다. 그 이름대로 자기의 인생 환경을 온 힘을 다해서 열어젖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이름대로 살았던 것이죠. 굴복하지 않았더니 그랬더니 길르앗 장로들이 다 찾아와서 그에게 사령관, 총사령관직을 제안한 겁니다. 물론 장로들 보면은 이래요. 누군가 여호와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돕 땅에 찾아온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열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면서 신앙의 한 자락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로 찾아왔어요. 지금 당장 전쟁은 치러야 되는데 마땅한 사령관이 없고 싸울 사람이 없어서 그에게 이걸 지금 제안하러 왔지만 그 이기적인 동기로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들 사이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어서 우리라는 의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죄인들입니다. 조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길라앗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종교인들 틈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길라앗 장로들도 전혀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잘 싸운다는 용사가 하나 있으니까 그를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결정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하면 잠깐 불렀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내 동댕이 치는 이런 인간들 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사적 관점에서 우리의 눈을 여는 행위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큰 흐름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대로 와가지고 지금 장관 자리를 제수했다고 돼 있어요. 총사령관 자리를 제수한 겁니다. 입다의 반응을 볼까요? 7절, 8절, 9절입니다.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러분, 적어도 입다 정도가 되면은 그 잠유 틈새에서 지도자가 되려면은 나름대로 협상 전략이 뛰어나야 돼요. 탁월한 순간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싸울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할 사람인가, 말로 길을 꺾을 사람인가, 주먹 다짐을 필요한 사람인가, 이건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첫눈에 그는 누가 갑이고 누가 어린지를 안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총사령관직을 제수하니까 밀당을 시작한 거예요. 그는 단번에 수락하지 않습니다. 당신 애들 내가 우리 형제에서 쫓겨날 때 당신 그 마을의 지도자로서 그 당시 어른들로서 한 게 뭐냐? 내가 쫓겨나는 걸 그대로 방치하고 나서 지금 어렵다고 나한테 찾아온 거냐? 한번 밀어붙였죠. 그랬더니 자리가 달라졌어. 총사령관직에서 최고 지도자로 격상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좋아 뭐 장로고 이름이 좋아 그거지, 그냥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일상에 살아가는 거래 관행이 신앙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그는 하나님과도 거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어쨌건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입다는 지금 나름대로 할 소리 다 하는 거죠. 내가 쫓겨나갈 때 당신들 도와준 게 뭐 있냐? 뭘 했다고 지금 나한테 찾아왔냐? 다급한 쪽은 누굽니까? 장로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금 입다를 최고 지도자, 최고 사사로 모시겠다는 얘기죠.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길라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아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 가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길라앗 장로들이 입다에 이 말을 듣고 이제 사사직을 제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지도자로 당신을 초청하겠다, 전쟁에 이기면. 그러나 오늘 놀랍게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길라앗 장로들 앞에서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입다가 당신 나보고 지금 전쟁해달라는데 내가 전쟁을 하면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반문해요. 여호와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그는 이 한마디로 그의 신앙을 우리가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되어야 하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긴다는 것을 적어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 드러내지 않아요. 그럼 누구의 신앙이 더 좋은 겁니까? 여러분, 입다가 왜 사사로 택함을 받았는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는 적어도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어야 하고 여호와의 전쟁이라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이라는 말을 받아서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계약하고 거래하면 이 계약의 증인이 되실 것이다. 필요할 때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는 길라앗 장로들과 그러나 그의 뿌리 깊은 의식 가운데서 늘 닫혀있는 인생 가운데 열려있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던 입다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입다는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고 길라앗 장로들은 신앙의 표본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누구의 신앙을 눈여겨보았는지가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다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가장 쫓겨날 때 바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높은 자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 전체는 보내심의 자리와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건 얼마나 절감하고 그 자신이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내가 떠날 때 상상이나 했습니까? 쫓겨날 때 이런 일을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다 쫓겨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장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여러분 구원의 그림이에요. 출애굽의 그림입니다. 돌아온 당장의 그림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가 노예 생활 400년 하다가 어떻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까? 어떻게 집 나간 탕자가 돼지 지엽 열매를 먹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됩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맞아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그림은 언제나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가장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끝까지 내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구원의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평안히 살다가 평안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살다가 의인이 되는 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의 조건이 있을 뿐이에요. 죄 짓는 겁니다. 아니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겁니다. 아니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는 결단이에요. 나 이대로는 못 삽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전부예요.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사무엘상 2장 7절 한나의 기도를 들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게 여러분 지금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애가 없어서 불임 나한테 얼마나 서름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눈물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신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려드리고 나서 그는 아들에게 묶여있던 내 인생이 풀려나는 것을 경험한 거죠. 더 이상 아들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한나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에게 묶여있지 않는 겁니다. 나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런 기도가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자, 12절, 13절 봅니다.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이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는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취임식과도 같고 마치 출정식과도 같은 의식을 치르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다 아뢰어드렸습니다. 해야 할 말 다 하는 게 기도예요. 입다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건 어떤 결단의 기도를 드렸건 그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쟁 결과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는 바로 전쟁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는 협상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는 돕당에서 줄곧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렇게 협상해야 할 때와 싸워야 할 때,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와 싸움에서 물러서야 할 때를 이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익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이 싸움을 싸우려면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안 사람입니다. 예. 적어도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는 게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얘기하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내게 왔느냐? 도대체 우리 사이에 무슨 싸울 만한 일이 있다고 싸움을 걸어오느냐? 너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서 유익한 것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이 싸움을 싸워봐야 명분도 약하고 그리고 이익도 없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올 때,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 디압벗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암몬 땅이 아니에요. 아르논은 남쪽 경계입니다. 야복은 북쪽 경계고 요단은 서쪽 경계죠. 이 땅은 모압 땅이었지 암몬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암몬은 지금 그때 자기 땅이었다고 생떼를 쓰는 것이죠. 왜 이런 생떼를 씁니까? 지금 이렇게 생떼를 써도 이스라엘이 양보할 것이다, 물러설 것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름대로 그들도 계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도 약세를 보이면 늘 강한 쪽에서는 더 밀어붙이는 법이죠. 그게 세상의 거래 관행이죠. 네. 오늘 우리는 이 거래 관행을 주목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우리 땅을 점령해서 이제 좋은 말 할 때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네. 그야말로 이제 얼러대는 겁니다. 본인들이 우위에 있다고,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겁박하는 것이죠. 14절 이하입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니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는 지금 이런 논지를 펼쳐가는데 보면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고 어떻게 해서 이 길르앗 땅에 머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뭡니까? 우리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우리가 현 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구원사적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는 그때 이런 전쟁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 점령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진정한 신앙은 역사의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도 역사를 관심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도 뚜렷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에 무관심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백성들이 자꾸 그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겠습니까? 역사에 무관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뭐 돕당에서 뭐 잡류처럼 건달처럼 살아가는 거 있지만은 여러분 공부할 거 다 했네. 외울 거 다 외웠네. 알 거는 다 알고 있네. 그 이렇게 적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예요.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겉보기는 허술해 보일지라도 그 속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꾸미고 다녀도 속이 텅텅 비었다는 것도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는 어쨌건 이스라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사람을 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에 와서 그냥 올라가려고 할 때 당신들이 다 막았다. 당신들이 아니라 암몬이 아니라 모압과 에돔이 길을 터달라고 했다. 지나가기만 하겠다 했다. 특히 물을 마시게 되면 물값을 낼 것이고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겠다고까지 제안했지만 그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막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이 족속들이 다 너희들 친족이었기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고 해서 우리는 전쟁하지 않았다. 이걸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죠. 싸워서 점령한 게 아니다. 당신들 땅을 빼앗은 게 아니다.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 모압의 경계임으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했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왜 이 땅을 점령하게 되었느냐? 예. 그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이 헤스본에 있던 시온이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들은 에돔과 모압과 전쟁을 피해서 남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쪽 사막지대로 돌아가죠. 광야로 돌아가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부어 터져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왔고 그때 불뱀을 보내서 불뱀을 물게 하는 불뱀 사건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역사적인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한 게 아니라 돌아서 이 저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이제 이게 아르논 강을 따라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막아 나선 게 이제 아모리 족속이란 말이에요. 헤스본 왕 시온이 했습니다. 바산 왕 오가고 쳐서 그 땅을 불가피하게 점령하게 되고 불가피하게 점령한 땅을 르벤과 갓 지파에게 분배된 땅, 그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 역사적 기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지에 대한 구원사적,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사건이고 그걸 단순히 침략과 무슨 뭐 전쟁으로 관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가피하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해하는 관점이에요. 에베소 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왜 구속사적 관점이 중요하냐? 그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과 경륜을 펼쳐가는 것이다. 이걸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욱 담대하고 더욱더 평온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도 분명하게 식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거나 내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소명,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에 있었든지 분명한 명분을 얻는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상을 싸울 때, 피할 수 없을 때, 싸움을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 세상과 맞설 때 담대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과 함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정당한 명분을 우리가 쌓게 된단 말이죠. 왜 협상부터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협상을 시도했습니까? 싸우겠다는 사람들, 지금 이 모압 아주 암몬 왕에게 필요한 건 평화가 아니에요. 속마음은 평화 협상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전쟁할 구실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겠어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왜 입다는 불필요해 보이는 이런 협상을 계속하고 있나? 아무 실효성이 없는 이 협상을 왜 계속하나?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인간하고 다퉈봐야 아무 덕이 없어요. 얘기해봐야 아무 결론이 안 나. 그러나 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부부간에 뭐 대화한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그러나 입장 차이가 어떻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왜 대화가 필요합니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공언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밝혀진단 말이에요. 속셈이 어떤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속내가 어떤지 밝혀지잖아요.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그 속마음, 감추고 있던 속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내가 어떤 입장에 있다는 걸 나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 손에 붙였나, 왜 이들과 맞닥뜨리게 하나,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한 지혜도 그때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싸우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얘기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부딪혔어요. 가는 곳마다 그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맞닥뜨려서 싸우지 않아요. 감옥에를 가건 어디를 가건. 왜냐하면 그는 보내심이 분명하고 부르심의 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그 푯대를 향해서 그냥 거침없이 그냥 갈 뿐이에요. 누가 그의 발목을 잡건 그는 넘어질 듯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은 것이고, 누가 그를 만류할 길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의 걸음을 누가 만류하겠습니까? 로마로 가겠다는 의지를 누가 끊겠어요? 그는 오직 그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는 오직 누가 나와 함께하는 분인지를 알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생활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몰라서 생기는 겁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오늘 지금 입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너희들이 지금 달라고 그러는 게 그게 맞냐 도대체? 그리고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땅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 준 땅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 너희들 땅을 줬는데 그 땅을 누가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겠냐? 우리는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럼 이 땅을 어떻게 내놓겠냐?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첫째는 그의 제한된 여호와 신앙입니다. 여러분, 암몬 땅이건 가나안 땅이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암몬 왕에게 이런 표현을 썼다면 정략적인 표현이에요. 너희들 땅은 그모스 땅이고 우리는 여호와 땅이다. 모르고 했다면 그의 신앙이 아직도 제한적이고 부족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부족한 지식은 끝내 그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신앙은 언젠가는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그모스 신과 지금 몰렉 신을 혼동하고 있어요. 암몬 자손의 신은 그모스가 아니고 몰렉 신입니다. 밀곰 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고도 이 표현을 썼다면 두 가지 의도가 있겠죠. 첫째는 너희들이 모압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니 너희들의 신은 지금 그모스 신이구나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또한 원래 이 아모리 땅, 암몬의 땅이 모압 땅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섬기는 원래 조상 신은 그모스 신이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그모스 신이 현재 너희들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전쟁 신을 섬기고 있는 것 실제로 그모스 신일 수도 있겠죠.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 그는 종교적인 빌미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부족하긴 하더라도 삶의 지혜나 그의 신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역사의식이나 그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의 관점은 하나님이 쓰기에 나름대로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 입다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쓴 거예요. 25절에서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론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려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두 가지 문제를 다시 지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옛날에 모압 왕 발락, 십벌 왕 발락이 가지고 있었던 땅인데 그때 발락도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그 유명한 발락 왕보다도 네가 낫냐? 약간 모욕적이죠, 그죠? 또 하나는 아니 도대체 이 땅을 우리가 실효적으로 다스린 지가 300년이 됐는데 원래 너희들 땅이었다면 지난 300년 동안 뭐 했냐? 뭘 하느라고 한 번도 너희들 땅이라고 주장해보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땅도 되찾지 못해놓고 지금 와서 누구 땅이라고 지금 고집을 부리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반론을, 반박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암몬 왕이 대답할 게 있어요? 대답 못합니다. 대답 못하면 전쟁이 안 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실효적인,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실효적인 논쟁을 통해서 적어도 암몬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암몬 왕과의 서신이 주고받는 과정이지만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공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살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수세에 몰려있긴 하지만 싸움을 피해야 할 싸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전기가 되는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을 하나 통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여론이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입다의 재능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금 행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일단 싸움을 피할 수 없을 때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평화를 지킬 때까지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는 화평의 일과 덕 세우는 일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이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일도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원수 갚는 일도 내게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작은 일을 마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싸움을 결코 안 싸울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신 게 믿음의 언약이에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여러분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목적,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면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부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행하시는 일을 분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화평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싸움으로 만드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대화와 협상과 화평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건 우리가 선뜻 싸움에 뛰어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싸움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뜻을 펼쳐나가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보이는 대화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시려도 없는 대화의 시간이 그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만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대화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그런 대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철저히 서로 외면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갈수록 더 세기 말적인 정상은 더해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와 불안에 젖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을 다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불이 붙은 세상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유리바다 저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역사를 진행하시는지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끝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과 시점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이 마지막 시점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입다의 삶을 통해서 기억하고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리에 앉았다가 화평케 하는 자의 소명을 감당하시다가 지치고 힘들더라도 다시 이 자리에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소서, 잊지 않게 하소서. 왜 끝까지 우리가 화평의 노력을 접지 않아야 합니까? 왜 싸움이 불가피한 때 이 시간이 불필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쭤보고 잠잠히 주 앞에 머물러 주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정말 깨뜨려가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힘과 능력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교회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보루, 마지막 희망인 까닭을 주님 기억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으로 화평케 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끝내고 싶을지라도 한 번 더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품을 이루게 하시고 끝내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버지, 온 세상이 현실이라고 부르짖는 어두운 암울한 현실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리하여 결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단단한 반석 위에 짓는 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로 돌이키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의 구원사적 관점에서 해석되고 그리고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믿음의 끝이 무엇인지를 가리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세상에 묶이지 않고 보이는 현실로 다 알지 않고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암울한 시대에도 여전히 희망이 되기를 원하고 빛이 되기를 원하는 이전의 국위수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진정한 이 시대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